오늘 저와 함께 이제 본론 1로 들어가서 죄의 고발을 볼 텐데요. 제가 이 미가서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1장부터 7장까지 딱딱딱딱딱 나갈 수 없는 게 미가서는 주제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한 주제로 통합해서 이 죄를 고발하는 내용을 다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걸좀 먼저 봅시다. 1-1번. 어떤 죄가 있냐면, 무슨 죄가 있어요? 이웃의 노트 보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를 탐하고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실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자, 1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화면에요. 자,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잠자기 전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일은 누구 집을 뺏어볼까? 야, 내일은 누구 땅을 뺏어볼까? 이러면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힘 있는 자들, 지도자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백성들의 땅을 뺏고 집을 뺏는다. 이거 정말 나라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죠. 완전 corrupt된 이 네이션인 거죠. 그렇게 잠자기 전에 생각하다가 아침이 딱 되면 자기가 지난밤 생각한 것을 실행할 만한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절 보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땅도 뺏고 집도 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한 가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은 절대로 팔면 안 돼요. 왜요?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지파, 우리 가문에게 주신, 그건 하나님의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팔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지금 힘으로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이 이스라엘의 참 통탄할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남의 거 훔쳐가고 이러니까 누군가는 와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막 그런 걸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2장 6절이거든요. 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한다. 여보셔 선지자 씨, 여보셔 목사님, 나 그런 거 들으려고 교회 온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마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좋은 얘기해 주세요. 나좀복 받는 얘기, 평안한 얘기, 용기 주는 얘기, 좀 재미난 얘기, 그런 설교 듣고 싶지. 그렇게 죄가 뭐라고 나를 정죄하는 거, 나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예언하지 말아요. 그게 2장 6절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볼때이 사람들은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웨이크업 콜이 선지자들이잖아요. 프로핏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죠. 자, 7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막 가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악을 행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뭐 이렇게 급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좀 천천히 하시라 그래요 이런 거예요 지금 편급하다는 게 그거예요 What's in so hurry? 하나님 뭐 그렇게 급해요 하나님 그렇게 좀 천천히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그 말이 돌아오라는 그 말이 정직한 자가 내 말을 듣는다면 죄에서 돌아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갈 때까지 가는지 보이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실 만하시죠. 벌하시기 위해서. 자, 2장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미가 선지자가 당신 그렇게 행하는 거 죄입니다. 남의 땅 빼앗고 그 조상에게 물려줘야 할 그 집을 땅을 강제로 힘으로 빼앗는 거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선지자야 우리는 그런 거 듣기 싫다. 너 딴 데 가서 선지자 노릇해라. 야, 하나님이 뭐 그리 깊해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와 이 독주라는 것은 아주 달콤하고 아주 유혹이 되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해 주냐면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삶에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더 뭐 손을 대는 것보다 좋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듣기 좋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최고네. 야, 이 목사님 너무 좋네.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 되십시오. 지금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로 지금 미국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저 텍사스의 조엘 어스틴 목사님 다 아시죠? 긍정의 힘 하는 거기 사람들이 매주 수만 명씩 모이거든요. 거기 교회의 주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말하는 건 이 세상 종교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됩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 그게 사실 복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려줬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 저런 거 듣기 싫은데 좀 목사님 안 그래도 이민사회 힘든데 좀 교회에 오면 좀 편안한 메시지 좀 주세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비즈니스 잘 된다. 내 자녀들 일들 잘 풀린다.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셔야지. 왜 자꾸 내 죄를 찌르시고 그럽니까? 나 이거 안 듣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미가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설교 노트로 들어가시면요. 죄를 용인한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거짓 평화.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평안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죄를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만 하죠. 자, 1-2 죄의 고발 두 번째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층의 부정부패예요. 완전히 이 지도자의 위치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코럽됐어요. 지금 이 남유다가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성경책 피고 계신 분들 3장 11절의 세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뇌물, 삭, 돈. 단어만 들리지 다 똑같은 거죠. 네, 그거예요 지금. 자, 여기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두령, 리더십, 리더예요 리더.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리더/judge. 이 당시에는 리더들이 이 재판장 역할도 했거든요. 근데 재판장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 innocent 판결 받고 싶어? 무죄 판결 받고 싶어? 그러면 한 1,000불만 가져와. 그럼 내가 너 그냥 이노센트하게 해줄게.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돈 안 주면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는 거예요. 신방 가서 봉투 요구하고 월급 작다고 사역지방 옮겨다니고 이런 시대인 거죠. 지금 이 미가서 시대가. 선지자도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기도받으러 왔습니까? 비즈니스 좀 잘 되라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500불 제가 받고 기도해 줘야겠는데요?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남유다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죠.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래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습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돈돈돈 하는 목사들, 돈돈돈 하는 그런 성도님, 집사, 권사, 장로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천국은 가겠지. 이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너무 싫으신 거예요. 지금 그 죄를 고발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값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다 돈돈돈 하는 이 사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갈아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희는 이제 끝이다. 이런 사회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돈돈돈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망하지 그러고 있느냐. 이런 사회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강림하신 이유,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지금 심판하셔야 되는지 가면 갈수록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미가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어라 이거 우리 시대 이야기인데?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이거 교계신문에서 읽었던 그 사건인데? 한국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노회장 하려면 수억 있어야 됐어요. 그 수억이 다 어디서 와요? 교회 헌금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 헌금 끌어다가 그래서 그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10당 5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억이면 당선되고 5억이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미가서의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 이야기예요. 재판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완전히 돈에 매수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또 1-3번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또 어떤 죄들이 있는지 한번 어떤 죄입니까? 죄의 고발 세 번째,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는 불신만 남은 사회. 자, 이것도 이 시대랑 우리 사회랑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자, 7장으로 넘어가서요. 장수를 좀 넘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 주제별로 지금 구별해 놔가지고 1장부터 7장까지 순서로 보지 않고 지금 주제로 보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익은 무화과가 없다. 잠깐 1절 여기 잠깐 보세요. 재앙이로다. 난 망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포도나무를 다 걷어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가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냐면 추수 때에, 하베스트 때에 모든 곡식을 다 걷어가면 땅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한 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열매, 그 뭘 상징합니까?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들로 형제를 잡으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다 따먹었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논밭에 곡식을 다 걷어가서 땅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정직한 자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옆에 있는 사람 칼로 찌르고 도둑질하고 숨어 있다가 뒤에서 찌르고 도둑질하고 완전히 이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지금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3 검은색 동그라미 1번 보면 추수 끝에 추수가 끝난 논밭에 남아 있는 곡식이 없듯이 또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려 있듯이 이스라엘에서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7장 3절 말씀 아까 봤던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게 다시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아예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재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대학생 우리 그 청년들하고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좀 이렇게 쓸만한 저희 그 집사님 중에 가구 그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뭐 선교지에 좀 고장난 거 고쳐드리려고 이렇게 드릴도 가져가고 나무 같은 거 좀 좋은 것도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그거를 인도네시아 경찰들이 뺐어요. 가방을 따로.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오피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가져간다고. 이거 왜 못 가져가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이거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줘요? 우리 크리스천인데 우리 그렇게 못한다. 안 준다. 한참 씨름했어요.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너네가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보자.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는 진짜 이거 안 주면 안 된다. 이런 거 안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7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선한 사람이 없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선한 사람을 하나 딱 세워봤더니 가시같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 아주 예의 상식이 없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중에 제일 정직한 사람을 한번 뽑아봤더니 가시 울타리같이 아주 양심에 털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철조망 같은 사람, wire engagement, 완전히 다가가면 막 찌르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 선한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이웃, 친구, 가족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제 20살 대학교에 들어갔고 뭐 미국은 대학교 졸업하면 한 몇 살 됩니까? 23 정도 됩니까? 24? 아, 22. 네, 22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졸업장을 받고 첫 회사로 나가는데 아빠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러는 거예요. 아들, 직장은 정글 같은 곳이야. 살아남으려면 너가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돼. 네가 불만이 있어도 다 얘기하면 안 돼. 특별히 너의 슈퍼바이저, 네 보스들은 너가 하고 싶은 말, 불만이 있어도 다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집에서 와서 얘기해. 엄마, 아빠한테 잘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딱 들으면 이해되죠, 어느 정도. 정말 사회는 정글 같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알아줘요? 아니요, no, you're fired.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예. 근데 집에 와서 그거를 내 친구한테나 얘기하던가 전화를 해서 야, 이번에 직장 갔는데 야, 거기 그 턴오브라 그러나요? 그 레이시 왜 높은지 알겠어. 왜 직장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짧게 그만두고 일하는지 알겠더라. 거기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혹은 내 옆집 사는 뭐 이웃에게 말하면서 속풀이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웃에게 그거 말하면 그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찔리는 거죠. 일르는 거죠. 친구한테 내 직장 동료한테 야, 내 버스가 아, 저 사람 진짜 크레이지인 것 같아. 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 나 저 정말 크레이지 버스 밑에서 일 못하겠어. 근데 다음날 오니까 내 회사에 자리가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내 친구가 버스한테 일렀어요. 그런 사회. 믿지 못하는 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믿지 못하냐면 내 이웃도 못 믿고 내 친구도 못 믿고 뭐 거기까지도 오케이 했는데 그 뒤에 뭐예요? 내 품 안에 아는 여인. 누구예요? 내 와이프. 내 husband. 두 분은 그래도 잘 믿으실 수 있죠? 네.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사회입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삼고 가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등에다가 칼 꽂고 도망가는 사람, 이혼해서 위자료 먹고 도망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사회라는 거예요. 불신사회. 여러분 근데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이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어떤 분은 이거 보면서 아멘, 아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집에 가서 맨날 만나는 그 사람이 원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우스개로 소리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진짜 원수인 거예요.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 멱살 잡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돈도 이만큼밖에 안 벌으면서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죠. 딸이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할 거면 난 뭘 하고 났어? 이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려면 날 뭐하러 났어? 완전히 집안이 콩가루 집안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한 아들이 자기 70대 노모를 생매장했잖아요.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엄마가 죽지 않고, 그 할머니가, 70대 할머니가. 근데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내 아들이 날 묻은 게 아니라 내가 제 발로 거기 들어갔다고. 참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데, 자식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유산 빨리 상속하려고 건강한 부모 찔러 죽이고 시체 유기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와 분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서 가족이 원수가 되고. 여러분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 안 보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요, 부모가 좀 돈이 있는데 나 이거 너 상속 안 주고 나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부모 죽인 사람도 많아요. 지금 우리 이야기인 거죠. 자, 죄의 고발을 쭉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 받을만 합니까? 이 사회? 그럴만 하죠. 예.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볼 때도 참 이 나라 북이스라엘도 갈 때까지 갔다 했는데, 오늘 남유다 이 미가서 보니까 야, 남유다도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깨워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 이러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제가 오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야기진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미가서를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심판들을 받는구나 걸 나타나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 마치 나무가 이렇게 쭉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도끼자루로 나무를 딱 베는 걸 심판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스탬프 이 뿌리는 남잖아요. 여기는 그것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희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2-1번 남은 자의 구원. 첫 번째 구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흩어진 양떼와 같이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완전 멸해버리시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거든요. 강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되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모아서 구원자가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는 그 장면이 있는 거죠. 자, 화면에 미가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13절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여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이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성문이 막혀 있어요. 지금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누가 성문을 열어줘요? 나가면 그냥 창에 찔러 죽는 건데. 근데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갇혀 있었던 그 적군의 성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서 나를 따르라 이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든,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를 이끌어줄 그 왕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군의 성문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자, 2-2번 남은 자의 구원. 두 번째 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는 만국. 아까 우리가 그 찬양했던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나와요. 미가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마리에 이르러 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자, 마지막 때에, 마릴이라는 게 the last days 이런 거죠.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 성전이, 교회가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 교회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 성경에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남산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그것처럼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라봉, 뭐 한라산 그러면 제주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 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옵니까?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3절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기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국의 여호와의 일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향하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니까 온 세상에 있는 all nations,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왜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계신 그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까 창과 칼을 바꿔서 이제는 곡물을 캐는 낫이나 호미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the Lord of the Lords, the King of the Kings,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써 적수가 없어요. 에네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고, 4장 4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평화가 어떠냐면,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이렇게 낮잠 자고 있는 거.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이렇게 기대가지고, 뭐 좀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무화과나무와 무화과나무 사이에다 해먹을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빈센트 반고라는 그 화가의 시에스타라는 그 작품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남자가 그 점심 먹고 일할 때 신었던 그 이 신발 벗어놓고 이러고 그 헤이스탁 위에서 이렇게 자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저는 그게 너무 상상되더라고요.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 아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 죄인데 구원하시는 백성이 누릴 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남은 자의 구원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5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의 탄생 장소. 자, 메시아의 탄생을 다시 우리가 아까 봤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 4절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게 땅끝까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창대 커가지고 어디까지 미쳐요? The end of the world. 저 땅끝까지 미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이너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마이너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메이저예요. 마지막 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오는 그 장면, 그때 우리는 해먹 걸어놓고 이 시에스타 그 주인공처럼 편안히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먹고 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참 소망이 되는 그날인 거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알려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제 어떤 날이 찾아오냐면 원수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됨을 선포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9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바벨론아, 내가 비록 지금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노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절대로 이렇게 끝날 사람 아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진노를 당하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인도하셔서 빛으로 나를 이르게 하시고 내가 그분의 의로움 앞에 서는 그날이 다시 임할 것이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서 7장 이 7절하고 8절은요, 8절하고 9절은요, 성경책 8절에 계시면 별표를 하나 좀 쳐놓으세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저를 살렸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요? 지난날 제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을 때, 야, 나는 정말 죄인이고 이 죄의 구렁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나의 대적아, 너 기뻐하지 말아라. 사단아, 지금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나를 보고 너 기뻐하지 말아라. 왜? 결국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내가 감당할지언정 주님이 날 이대로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다시 그 빛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가 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제가 기도할 때 언제 제일 우냐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너무 큰 은혜라서 맨날 그게 제 우는 이유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 계시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죄로 인해 흔들려도 이렇게 망할 인생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어떻게 보시냐면 되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인생이 막 지금 낙심이 되고 낙망이 되고 좌절되고 내일이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7절,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자,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막 찌르는 거예요. 난 너무 망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은 버렸어. 다른 사람들은 다 책임져주는 것 같은데 너 봐라. 하나님이 너는 그거 안 주시지 않니? 하나님이 너 미워하시는 것 같지 않니? 사단이 자꾸 우리를 막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이 땅바닥에 엎드려진 것처럼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내 대적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 버렸다, 너 이거 봐라, 넌 버림받은 인생이다라고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 몰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데 내가 지금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을까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서 내가 뭐 헌금도 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도 해보고 그래도 남들보다 좀 그래도 다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를 이렇게 지금 은혜 베푸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미가서의 결론이 뭐냐면,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엎드려지고 망한 인생 같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그거 하나 이유였어요. 자, 한번 말씀 봅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늘 미가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이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자, 18절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미가서의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엄청난 죄, 여러분 미가가 지금 고발한 죄의 고발 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아까 그 봤던 것처럼 그 엄청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허물을 넘기신다는 게 뭐냐면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노를 품고 계신 분은 아니세요. 19절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 말씀이 저를 살린 말씀이라 그래요. 제가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게 뭐예요? 죄를 흔적도 없이. 여러분 혹시 미시간 레이크 가가지고 돌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던졌습니까? 그 돌 다시 찾아오려면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없을걸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바다에 던졌다. 찾아봐라. 넌 못 찾을 거다. 왜? 내가 이미 다 용서했거든. 너의 죄는 이미 다 씻긴 거야. 주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정말 얼마나 흐느끼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자, 20절. 20절 마지막 보여주세요. 주께서 약속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가 이렇게 멋지게 끝나요. 저는요 미가서 이 7장은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을 살린 장, 제 인생을 바꾼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설교할 때 좀 fired up 되는 것 같아요. 예. 혹시라도 저와 같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시면 7장 8절 9절은 좀 암송해서 되뇌십시오. 대저가 나 이렇게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나 이대로 망할 사람 아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세요?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고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 분 계세요? 7장 8절 9절 암송하세요. 되뇌이세요. 주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무리 진노 가운데 있다 하셔도 그 진노는 영원하지 않으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다시 주님 앞에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미가서의 영광스러운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았음에 주님 앞에 기뻐하시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살아가면서 공의를 행하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나 안 됩니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바로 좀 기도할게요. 우리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먼저 좀 개인적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하나님하고 내 관계 앞에 막혀 있는 거 있으십니까? 빨리 뜨십시오. 빨리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 빨리 그거 끊어내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걸림돌 하나님 이거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죄를 발로 밟으시고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셔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고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어서 주님의 신실한 은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주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고발이 하나님 우리들의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의 것들을 훔치며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정말 돈이 전부인 양, 물질이 전부인 양, 그렇게 하나님 양심을 속이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대저가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려졌을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주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며 It is finished! It is done! 내가 다 지불하였다. 내가 다 완성하였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세상 앞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자식을 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주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밤 주님께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요,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그 기도하고도 시간이 좀 더 남으면 개인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기도, 오늘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